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저희들이 또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며 찬송가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께서 성도들의 찬송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각인에게 좋은 것 주시고 또 우리의 영육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성화를 조금씩 이루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좀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종은 심히 미천하고 무익한 종이며 무익한 입술이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의 피로 정결케 일곱 번 정결케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감히 한두 마디 나눌 수 있는 종이 되며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바르게 몇 마디 해석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성도들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지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편 18편 28절부터 50절 말씀. 이길 힘과 구원을 주심. 이길 힘 구원을 주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길 힘과 구원을 다윗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28절 보십시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등불을 켜시고 흑암을 밝히신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등불, 흑암. 흑암은 슬픔과 불행을 상징하고 등불은 기쁨과 행복을 상징할 것입니다. 그래서 슬픈 어두움을 표현하는 그런 슬픔의 일을 다 제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슬픔과 불행을 제거하시고 그를 건져내셔서 기쁨과 행복을 주신다 주실 것이다 그렇게 주셨지요. 사실은 다윗이 10여 년 동안 사울의 그 칼을 피해서 피신 다니면서 마음이 좋지 않고 울기도 좀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위로하셔서 이제 슬픔은 다 지나가고 기쁨과 행복을 그에게 안겨주신 것과 같죠. 그러므로 다윗은 전쟁에서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전쟁에서 다윗은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에 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을 뛰어넘는다. 군인들은 그러겠죠. 예, 막 그 성을 정복하려면은 성벽을 건너 뛰어넘어야 되고 막 그런 일이 있을 터인데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전쟁을 하는 예, 용감한 전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뿐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행하는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보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힘과 용기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힘과 용기를 가지고 이 복잡한 세상, 수고로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힘 빠지지 마시고 성도들은 힘 빠지는 거 아닙니다. 힘이 늘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씩씩하게 사는 것이 바른 성도의 모습입니다. 30절 보십시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정미 체루파라는 말은 재련한다는 단어에 나오는 수동태인데 체루파 깨끗하다. 재련을 하면 깨끗해지는 거죠. 재련이라는 것은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죠. 용광로라는 것이. 그래서 재련을 여러 번 하면 점점 불순물이 제거돼서 금을 재련하면 금이 순금, 정금이 나오는 거지. 순도 99.9% 100%의 순금이 나오듯이 그것이 재련, 정미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깨끗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순도 100%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것은 정미한 말씀이로구나, 순수한 깨끗한 말씀이로구나. 그러나 사람의 목사들의 설교는 어떤 때 보면은 저도 실수하지만은 세상 얘기들을 많이 자꾸 하면은 별로 그렇게 순수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그렇게 하기 쉽죠. 그런 것 되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잘 해석하고 전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깨끗하니, 정미하니라는 깨끗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하나님의 도는 완전한 도다. 하나님의 도, 도는 길이라는 말이죠. 우리말에 한자말에 도, 길 도자죠. 그것은 생활교훈을 가르친다고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의 길이죠. 이렇게 가는 것이 매일 우리가 길을 가듯이 삶의 여정이라고, 삶의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도 잘 사셨습니까? 예, 그렇게 사는 길을 잘 달려가고 계십니까? 그 말이죠. 네, 이 도, 하나님의 도 생활교훈은 완전하다. 완전한 교훈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교훈이 우리의 생활 지침이 되어서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거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그 도,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미하니 깨끗하다. 깨끗. 용광로에서 깨끗하게 재련된 광석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고 참되고 유익하다. 성경은 오류가 없는 완전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무오성을 믿습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렵겠죠. 성경의 어떤 부분은 안 믿어야 돼. 그거는 오류인 것 같아. 신화인 것 같아. 믿어야 될 내용 다 믿자. 그건 옛날 사람들이 믿었지 오늘 시대는 그대로 믿는 거 아니래. 그렇게 하면 그거 곤란하죠. 어느 곳을 버려야 될지. 또 생활교훈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있어. 그것은 예시대의 그런 다 교훈이지 오늘 시대는 절로 또 달라지는 것 아니야. 그렇게 하면 생활교훈도 흔들리죠. 그래서 요새 동성애는 성경이 죄다 얘기했는데도 죄 아니다 그러고 여성 목사는 성경에 그것은 옳지 않다 말하는데도 여성 목사들이 넘쳐나고 있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성경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도 또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참 어떤 때는 아이러니라고 그러죠. 그러면 당신이 성경대로 잘 가르친다면 먼저 목사직부터 내어놓으셔야 되는데 성경대로 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성경은 그걸 허용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러면서 가르치는가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고 믿습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시편 12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은 정미 깨끗하다고 말하고 그는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은 같도다. 시편 12편 6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2편 6절 말씀이죠. 12편 6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은 그러네요. 단련된 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순결이라는 말은 잘 모르겠는데 단련된 말이라는 말은 지금 여기에 체루파라는 차루프라는 말을 사용해서 단련이라는 말은 그렇게 썼는데 순결하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그것이 이제 성경을 표현하는 말이죠. 예, 구약 모세오경을 율법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완전하고 오늘 말씀, 오늘 본문에는 정미하다, 깨끗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리도 없고 주셨으면 우리가 믿음과 행위의 정황무한 규칙이 되기 어렵죠. 어떤 것은 믿지 않고 어떤 것은 행하지 않을 것이니까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규범이 되고 규칙이 되고 법칙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피하는 자, 즉 그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의 방패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니까 그 말씀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피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그는 환난 날에 원수들의 불화살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이 의지할 반석이시며 피난처와 요새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여호와 외에 다른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는 우리를 죄와 죽음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또 마귀와 악령들로부터 건져주신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피신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패가 되시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기쁨과 예,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32절 보십시다. 이 하나님이, 이 하나님께서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아 감사하네요. 다윗에게 힘도 주셨어요.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데 육신의 힘뿐 아니라 영적인 영혼의 힘, 믿음과 소망으로 살고 선을 행하고 낙심치 않고 사랑을 실천하고 진리를 위해 싸우기도 하고 고난을 참기도 하는, 그게 다 힘이죠. 그냥 몸의 건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심령의 건강, 심령의 힘이 있어야 몸도 건강하긴 하겠죠. 같이 가는 거죠. 심령이 약해지면, 심령이 상하면 몸이 아프죠. 예. 그래서 심령과 영혼, 마음과 몸은 같이 가는 것 같죠. 예. 심령이 강해야, 그리고 큰 중병이 걸린 사람들이 마음이 약하면 그 중병을 이기지 못해요. 잠언에 있는 대로 마음이 병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 치료도 치료지만은, 치료도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좋은 약을 통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은, 심령이 자기가 그것을 극복할 마음이 벌써 없으면 나는 안 돼, 나는 죽을 것 같아, 나는 죽은 사람과 같아, 아, 자포자기하면 그 치료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을 터인데요. 그러나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많이 극복하는데, 믿는 세계는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지,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안 돼 그러면 진짜 하나님 믿는 믿음은 어디 갔나 싶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얻어서 연약해지지 말고 피곤해지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나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또 그는 우리의 길을 완전케 하신다. 내 길을 완전케 하신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와 삶이 흠이 없도록 도우신다는 말이죠. 그게 완전이죠. 성화가 아닙니까? 예. 우리의 거룩한 행위와 온전함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우리가 믿죠.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교리가 가르치는 것처럼, 교리의 진술이 그렇게 되어 있듯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힘으로 내 길을 내게 띠띠우시고 내 길을 완전케 하신다. 그러니까 영적인 힘을 주셔서 성화에 그런 진전이 있게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까? 우리는 성령의 힘과 도우심으로 성화를 조금씩 이룬다. 그렇게 늘 가르쳤죠. 그것이 로마서 8장, 갈라디아 5장 1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힘과 도우심으로 거룩하고 선한 인격, 그 성화를 우리는 부족하지만, 심히 더디지만은 조금씩 이루어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또 깨닫고, 아,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조금 더 이제는 잘해야겠다. 그렇게 깨달으면서 조금씩 세월이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깨달음을 가지고 조금씩 나아지는, 작지만은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로, 여기에 표현을 보면 힘을 주시는데 우리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고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신다. 암사슴 발은 튼튼하고 지치지 않고 잘 달리는 발을 묘사한 것이겠죠. 암사슴들이 얼마나 훌쩍훌쩍 잘 뛰어요. 특별히 무서운 그런 호랑이나 사자가 잡이 잡아먹으려고 오면은 사슴들은 더 주랭량을 잘 치겠죠. 얼마나 잘 달리는지. 너무 잘 달려서 그다음에 사자가 쫓아가다가 아유 지쳐갖고 안 되겠다, 저렇게 잘 달리니 내가 힘들어서 못 가겠다 그러고 포기해버릴 정도로 잘 달려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얼마나 발이 튼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암사슴 발처럼 튼튼하게 하셔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신다.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여기에 보면은 암사슴 발 같게 하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신다 그랬어요. 골짜기는 보통 고난을 상징하죠. 높은 곳은 평안과 승리를 상징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빈번하게 실패하고 골짜기에 탁 들어가서 코가 빠져가지고 나만 죽으면 된다 그러고 낙심하고 낙망하고 그렇게 되기가 쉬운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암사슴 발갛게 힘을 주셔갖고 거기서 펄쩍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러면 되나, 골짜기에 있으면 되겠는가, 내가 이제 저 높은 곳으로 가리라 그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평안과 승리의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손을 가르쳐, 여기에 보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누구와? 원수와 싸우겠죠. 하나님께서 싸움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훈련 대장이십니다. 그래서 원수와 싸울 때는 이렇게 싸우는 거야. 실패하지 말고 잘 싸우다. 싸우라. 싸우는 것은 무조건 우리가 막 하지. 성경의 교훈대로 하면 이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죠. 그렇죠? 싸우는 거는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싸운다고 목사도 목에다 힘을 주고 혈기를 부리고 내가 목사니까 내 말을 들으라 따르라 그러고 그렇게 막 명령하듯이 하면 교인이 무조건 복종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성경을 틀리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먼저 본을 보이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그렇게 했으니까 앞서간 사람들은 다 겸손하게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죠. 목사가 장로님들에게 또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하면 저 목사님 괜찮은데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목사가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왜 안 하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죠. 장로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모든 교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또 성도들이 서로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모든 봉사자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일하면 좋겠죠. 그러면 문제가 없겠죠. 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평이나 부작용이 없겠죠. 아유 저 사람 너무 강한 것 같아, 그런 말 없겠죠. 강한, 우리는 강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돼요. 모두가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극하게 보이면서, 우리는 아주 약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사실은 강한 거예요. 사랑은 강한 거예요. 사랑보다 강한 것이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듯이 죽음으로 영혼을 구원하잖아요. 죽음처럼 약하게 보이는 것이 어디 있어요? 아유 주님이 그냥 하늘에서 천벌을 내려서 자기를 죽이는 로마 군인들과 또 모든 나쁜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싹 한번 꽝 번개를 내려서 다 죽여버리고 그러면서 내가 왕이다, 나를 따르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 아주 시원하게 잘 따를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힘없이 잡혀서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나 죽은 것이 약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서 예배당에 나오게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원수와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훈련대장처럼. 성도는 사탄과 악령들과 세상의 악한 자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아까 말한 대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육신의 완력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은 어떤 싸움이요? 죄짓지 않고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먼저 드림으로써 일을 이루어가는 그 일이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 성도는 사탄과 악령들과 세상의 악한 자들과 싸웁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의 훌륭한 훈련대장처럼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너 실패했잖아. 그러나 힘내. 그 왜 실패인 줄 알아? 그거는 이렇고 이러니까 실패한 거야. 그렇지 않으면 잘 성공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한다고? 지금 제가 말한 대로 온유와 겸손과 또 자기 헌신과 모범과 이런 것으로 그렇게 진행할 때 실패 아니고 성공할 수 있다. 그걸 가르쳐 주세요. 훈련시키는 거죠. 영적인 것은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잘 실천할 때 성경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의 현장에서 나를 대적하는 사람과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혈육으로, 완력으로, 육신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어떻게 하면 되겠나이까? 말씀을 순종하라. 그래서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결과적으로는 승리를 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원수들이 그 앞에 굴복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그것이 주께서 가르치는 훈련이죠. 35절 보십시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구원의 방패를 다윗에게 주셔서 그 방패가 없었다면은 다윗은 원수의 화살들을 날라오면은 방패로 막아야 되는데 방패가 없으니까 화살들이 다윗에게 막 다 꽂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상처나고 막 죽기까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패로 다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와,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방패를 다윗에게 주셨고 또 그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 하나님의 손은 아주 강한데 오른손은 더 강한데 다윗을 굳게 붙들어주니까 다윗이 연약하지 않았겠죠. 마음이 사람은 다 비슷해요. 다윗이나 우리나 똑같고 또 아무리 강한 엘리야 같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능력의 선지자라고 보이는 엘리야도 너 죽는다. 내일은 이맘때쯤은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이세벨이 그렇게 경고장을 날리고 보내고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도망갔잖아요. 도망가고 저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는 열조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 좀 한 것 같으니까 내 생명을 데려가시죠. 저자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이제 어디 피할 데도 없고 힘도 없고 내가 여기서 그냥 하나님이 내 데려가서 딱 죽으면 딱 죽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해져요. 초라한 엘리야의 모습이죠. 아니 어제까지 갈멜산에서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그리고 증명을 하고 그래서 바알의 선자들 다 잡아서 처형을 하고 그러던 그런 힘 있는 엘리야의 모습은 어디 가고 나만 죽으면 된다고 하는 그렇게 연약한 모습이 되었어요. 그 사람은 대동소이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도 하나님의 오른손 능력의 오른손으로 그를 붙들어줬다는 거죠. 연약할 때 두려움이 생길 때 생각이 착잡해질 때 그럴 때 그런 낭망이 될 때에 요동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주고 다윗 그러면 돼 안 돼 그러지 마 힘을 내라 힘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겠죠. 우리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우리나 다윗이나 우리나 별로 사람은 그만큼만 50보 100보라 그러죠. 더 대단한 사람도 없고 또 그렇구만 해요. 그래서 다 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꿋꿋하게 어떻게 산다고요? 아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간. 또 하나님의 온유함이 그를 크게 하셨다. 정말 그렇죠. 다윗은 사실 실수가 없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런 다윗, 참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다윗이죠. 양치기하던 형들 중에서도 제일 막내 아들로 양이나 좀 치고 큰 일을 할 것 같지 않은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불러서, 다윗 네가 내 마음에 합하구나, 일로 와. 그렇게 불러가지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신 하나님, 그 과정은 온유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크게 하신 과정이 아닌가 싶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다윗의 실수와 범죄를 하나님께서 만일 용납하지 않았다면, 너 내한테 그럴 수 있어, 너 나랑 이제 끝장이야, 가, 넌 내가 이제 쓸 수가 없어, 그러고 하나님이 버려버렸다면 다윗이 그렇게 큰 인물이 될 수 없었겠죠. 하나님의 온유함이 그를 크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우리를 너그럽게 용납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감히 예배당에 나와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걸음을 넓게 하셨다. 와, 이 참 좋은 표현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걸음을 넓게 하셨다는 뜻이 뭔가 우리가 잘 못, 보폭을 넓게 하셨다는 말인가 그렇지만, 영어 성경에는 좀 더 분명하게 내 아래에 있는 나의 발판들을 넓게 하셨나이다. 내 아래에 있는 나의 발판, 그가 걸어가려면 발판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층계라고 보통 말이죠. 스텝 under me, 내 아래에 있는 나의 스텝을 넓게 하셨다는 말은 발판이라는 뜻이라고 영어 성경들은 다 그렇게 해서, 옛날 영어 성경 NASB, NIV 성경다. 그 말은 우리가 개울을 건널 때에 징검돌이라는 거 있죠. 징검돌을 놓고 건너는데 이 징검돌이 조그마하면, 이 디딤돌이 조그마하면, 여러분 개울 걸을 때 요새는 뭐 그런 거 경험을 못하지만 시골에서는 경험하고, 저는 어릴 때는 더러 그런 개울이 있어요. 상도동 살 때는 관악산 올라가면 관악산이 개울에 물이 흘렀는데 지금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베델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이 하나 있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졸졸졸 물이 흘러내려오는 그런 개울도 있고, 아, 그런 그 관악산이었는데, 그런데 여하튼 그럴 때 개울들을 우리가 건널 때, 그런 아니라도 작은 개울이라도 건널 때 디딤돌이 조그마하면 미끄러져서 빠지는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이끼가 끼고 그러면 정말 미끄럽죠.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디딤돌이 좀 크고 넓으면 문제가 없죠. 잘 척척 건너갈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걸을 때에 그 디딤돌이 미끄러져 넘어지게 조그맣게 하지 않고 디딤돌을 넓게 주셨다는 거예요. 딱 짚고 넘어가게. 다윗 걱정하지 마, 빨리 뛰어, 뛰어도 돼. 물 건너갈 때 내가 디딤돌을 크게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뛰어가봐, 미끄러지지 않을 테니까,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잘 디디면서 그렇게 안전하게 실족하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가게 도우셨다, 그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37절 봅시다.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저희가 망하기 전엔 돌이키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저희를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원수들과의 지금 싸움이 있는 거죠. 싸움을 싸우는 그런 게 다윗이지만 그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저희가 망하기 전에는 돌이키지 않다는 말은 반드시 이긴다는 거죠. 내가 쫓아가서 원수와 싸워서 그를 굴복시키리라, 이런 내용이죠. 물론 전쟁 상황의 표현이죠. 성도는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 원수, 마귀와 악령들이 우리 발 아래 완전히 굴복될 때까지 싸우죠. 싸워야 합니다. 원수와의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휴전은 없습니다. 중간에 포기는 없습니다. 이쯤 하니까 됐다 그러는 순간 원수가 우리를 이겨버릴 것입니다. 끝까지 가서 원수를 제압하고 승리할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원수들은 참으로 강하지만 우리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쟁에 능한 큰 용사시며 그를 믿고 따르는 자마다 이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를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요한 1서에 보면 그렇게 표현했죠. 예수님 믿는 자가 이깁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에 따라가면 승리합니다. 전쟁에서의 다윗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그에게 띠띠우셨고 그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들로 그 앞에 굴복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40절을 보십시다. 주께서 또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저희가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저희를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자,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신다. 도망간다는 말이죠. 예, 도망가. 옛날 영어 성경 내 원수들의 목을 내게 주사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원수를 여튼 이기는 것입니다. 원수가 도망가고 그 원수를 쳐서 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여기 보면 부르짖었으나 구원할 신이 없었고 심지어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나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기도를 들으실 리가 없죠. 그렇게 듣지 않으신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입니다. 다윗이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거리에 진흙같이 부숴버리고 쏟아버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를 완전히 패배케 하셨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던 사울은 마침내 전사하고 말죠. 그리고 그 아들들도 다 죽고 말았습니다. 43절 보십시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저희가 내 풍성을 들은 즉, 풍성은 소문이죠.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순복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미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그의 전임자 사울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그를 시기하여 여러 번 죽이려고 했죠.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도 백성의 여론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지도자는 무슨 왕이나 이런 통치하는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아, 그 사람 참 좋다.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정치를 보면 그렇죠. 네, 여론이라는 것을 보면 항상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데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물러가라 그런 것도 또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말이죠. 백성의 여론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를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모세시대에도 있었고 다윗시대에도 물론 있었습니다. 다윗의 후년에 그가 범죄한 이후에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는 백성의 다툼 속에서 피곤하거나 낙망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백성의 싸움에서 건져주셨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백성들이 다윗에 대해서 물러가라, 다윗을 치자 그러고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하고 그런 무리들이 혹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압해 주시고 다윗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되는 거야. 너 그렇게 하면 벌받아. 그러면 죽어. 너 그렇게 그러지 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듯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려운 백성들을 그에게 굴복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지도자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윗에게 열국을 제압하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열방의 으뜸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다윗의 이전에 다윗을 알지 못했던 백성들도 이제 다윗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자주 얘기했죠. 이사야서 요새 새벽에 읽으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은 주권적 섭리자요. 우리 개인의 생사와 복,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과정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4월 10일 총선도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고 또 근동에서의 전쟁, 3, 4, 세계대전에 출발이 될 수 있는 전쟁이나 또 동북아시아의 여기에서 한국도 전쟁이 날 수 있습니다. 아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때린다고 지금 벼르고 있잖아요. 공공연하게 얘기를 해요. 대만은 우리 영토다. 대만을 우리가 어느 날 접수한다 그래요. 시진핑 때 아마 할지 모릅니다. 몇 년 안에 그런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혜로우니까 요새 그런 사설이나 그런 논설에 많이 나오지만은 대만을 중국이 그냥 치지 않습니다. 치면 미국이 대만을 도와주고 미국이 도와주기 위해서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이 동원돼서 도와줄 것입니다. 제7함대가 금방 대만 쪽으로 와서 도와줄 것입니다. 그렇게 미련하게 전쟁하지 않습니다. 먼저 전쟁을 하려고 하면 북한 보고 남한을 때리라고 시작합니다. 북한이 남한을 때리면 미군은 한국에 묶어놓는 것입니다. 묶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대만을 칩니다. 그러면 미군이 주한미군 주일미군이 대만에 가서 도와주지 못하게 하면서 먹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하지 작전을 그렇게 짜지 미련하게 가만히 놔두고 하지 않습니다. 또 남한을 치라고 하면 혹이지요. 미국이 여러 전쟁을 동시에 하기 힘드니까 대만을 도와주기도 해야 되는데 또 한국의 전쟁이 일어나면 어렵겠죠. 그렇게 될 시나리오가 지금 많은 사람들의 추측이죠. 그렇게 될 수 있다. 결국 중국 문제, 중국의 문제는 쎄쎄 누가 원한 대로 중국에 대해서 쎄쎄 대만 쎄쎄 한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중국의 문제는 중국이 대만을 치면 한국도 거기에는 안보가 걸려있는 문제다. 그런 우리가 누구와 손잡아야 될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북한의 핵을 막아줄 수 있는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한미일 삼각동맹이 견고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이 된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우리는 얻어맞고 그냥 어안이 벙벙해서 아무도 안 도와주니 안 도와줄 것입니다. 미국도 손 떼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는 요새 그런 말 하지만은 트럼프가 당선되면 주한미군 철수시킨다. 진짜 철수시킬지도 모릅니다. 핵을 너희가 개발하든 안 하든 그건 너희 문제니까 알아서 하라.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핵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아마 몇 년 안에 핵을 개발, 몇 년도 안 걸립니다. 핵의 전문가들은 한 6개월이면 우리도 핵 무기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갖는 순간 우리는 모든 국제적인 제재를 역시 받게 될 것입니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핵을 가질 수 있지만 경제 제재를 받으면 우리는 보통 어려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핵을 막아낸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할 시간은 없지만은 말이죠. 저도 많이 알지도 못하면서 할 문제도 아니지만은 46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는 생존하시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케 하시고 하는 하나님의 모든 도우시는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 목석 같은 하나님이면 할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생존하시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할렐루야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원수도 갚아주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는 도다.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고 또 열방도 내 앞에 복종하게 하시는 자가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실로 나를 대적하는 자의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쁨과 힘을 주셨다. 28절 32절에 그러지 기쁨과 힘을 띠를 띄우듯이 힘을 주셨다. 그는 그의 등불을 켜셨고 힘으로 띠를 띄우셨고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 믿고 주님을 진실히 믿고 따르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기쁨과 힘을 주실 것입니다. 슬픔의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울고 살아라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거라. 내가 도와주마. 기뻐함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힘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힘이 빠져가지고 코가 빠진 사람처럼 못 살겠어. 죽으면 딱 좋겠어. 그렇게 살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씩씩하게 오늘도 씩씩하게 살아볼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할 일이 있다고 열심히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구원을 줬습니다. 39절 43절에 그는 원수들에게 그의 원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시고 그를 건져주셨고 또 그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져주셨고 백성들도 바울의 다윗을 보고 불평하고 어떤 데는 대적하고 그러지만은 거기에서 건져주시고 다윗을 건드리지 마 도와주시고 민족들로 그에게 복종케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오늘날 예수님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비슷한 은혜를 많이 주시죠. 그러죠. 파도 타기처럼 어려운 고비고비가 있어도 건져주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셔서 오늘 이곳까지 오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또 내일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런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큰 구원을 주셨다. 셋째로 이 모든 바탕에 무엇이 있습니까? 46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다. 생존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기념물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생존하시니 예레미야 10장 10절도 여호와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왕권을 행사하실 수 있죠. 죽은 하나님은 그런 왕권이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은 오직 그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생명 자체시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신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힘을 얻고 큰 구원을 늘 경험하면서 이 험하고 복잡한 세상을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